남자 성도 한절, 여자 성도 한절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 세계, 창조된 피조물들은 저마다 그것이 식물이 되었던 또 동물이 되었던 아니면 그냥 무생물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뭐 훌쩍 좀 건너뛰어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첫 번째 이 구체적인 증거가 십계명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십계명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사랑도 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명령으로 하라, 하지 마라라고 주어진 십계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이제 살아라.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5에서 십계명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면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종교적 신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교적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추상의 개념으로 저 이상적인 어떤 초월의 영역에 계시는 분 이렇게만 이해하는 종교적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단히 실존적으로 이해합니다.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그래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가장 다른 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신도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인격적 신이란 말은 나타난 행동의 성품이 담긴다는 거예요. 창조물에, 피조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듯, 십계명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듯, 그분의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심에 당신의 성품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나타난 거룩.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겁니다. 성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이들이 경험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백성.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 신이 하나님이 이런 신이구나 여기를 초월해서 훨씬 넘어서 구체적으로 아,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두 가지 유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상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선민사상. 두 번째는 언약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택한 민족,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택되지 못한 다른 민족과는 우리는 구별됐다. 다르다. 두 번째 언약사상이라는 말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언약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고 저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나오는 이 장수로 따지면은 뭐 9장 정도 되는 이 분량에 나오는 이 말씀을 홀리니스 코드라 그래요. 거룩 코드. 이것은 거룩한 계명 중에서도 거룩한 계명.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과 다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구별했고 그런 거룩함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유대인의 실패는 그렇게 자신들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그것을 지키는 열심도 있었고 누구 못지않게 철저히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다듬어갔던 이 민족, 그 열심의 결과가 뭐였냐면 고립이었어요. 고립이었고 구별이었고 격리였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었고 또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불의한 이 애굽의 종대였던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거룩해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고 거룩한 백성 삼았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별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세상으로 가서 그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하지 못한 다른 불의한 자들을 거룩함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 사명을 하지 않고 거룩이 자신들의 여기에다 딱 다는 그 자랑스러운 배지가 되어 보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와 다르다. 이런 데 사용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계명을 주시고 택하시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것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여기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간혹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뭐 배춧값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나주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종교적 신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다 거기에 두셔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냥 두셔요. 두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힘들 때 하나님 부를 테니까 그때 응답해 주세요. 이제 이것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처럼 구별된 어떤 멤버십을 가졌다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과 속을 철저히 구별하고 이 성, 거룩함에 대해서 자기들이 늘 그 자리를 확보하는 먼저 그리고 속은 철저하게 구별해 밀어내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고 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 얻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대상이라는 자긍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구별되었고 구원받았다는 배지도 있지만 그런 자긍심도 있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을 알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무질서였고 무의미였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질서를 잡으시고 의미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네 안에 이루었던 창조 사역을 너를 통해서 저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세상으로 가서 무질서한 곳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창조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보십시오, 나는 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서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타락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던지는 그 결과로 얻은 그 감격, 기쁨, 새 질서, 생명, 화목,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가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이것이 곧 세상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때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행동 속에 담겨진 성품.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행동, 하나님의 행동, 나타나신 행동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 안에 거룩을 담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하면 서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사용하는 단어, 그 다음에 말하는 솜씨, 또 그 말하는 애티튜드, 눈을 본다든지 미소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배려를 한다든지 말할 때, 주고받을 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구나 대략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알아요. 그런데 뭐 연기자도 하도 많으니까 연기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이 진짜냐라고 진짜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돼요. 행동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행동 속에 그 성품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영역에서의 나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이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이건 성품인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 증거로 자랑으로 삼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겸손한 인격으로 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른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홀리니스 코드를 이들에게 바울이 적용하면서 지금 4장을 진술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와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믿었던 지난 믿었던 이방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목숨 걸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지금 바울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징 짓는 크리스찬인의 그 됨됨이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했을 때 지금 여기서 4장에서는 거룩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일을 초월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펼쳐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그런 특정한 장소, 시간, 일 이것을 초월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밥을 지을 때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그냥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마주칠 때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거룩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존재 그들이 바로 성도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십계명을 전반부 이야기했는데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거룩이라는 문제가 이런 문제로 나와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있을 거냐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로 있을 거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단순한 어떤 효도하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성품을 다해서 너의 부모를 유익하게 하라. 아주 적극적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나는 살인 안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라. 그의 생명을 살려라. 이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나는 어떤 행동 안 했어. 성추행을 안 했어. 이런 계명이 아니라 그의 그 거룩함과 순결과 그의 생명을 보존하라. 십계명은 그래서 전반부는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두 번째는 파괴할래 질서를 만들래 생명을 세울래 결국 이 질문이에요. 이게 가장 그 홀리니스 코드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12절에 바로 이 코드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와요.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게으름의 문제. 이게 무슨 이 십계명과 연결되고 홀리니스 코드와 연결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이 문제입니다. 단지 육체의 욕망을 해서 성매매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기서 성적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해놓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우리의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거룩함 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더 멋집니까? 그런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해놓고 이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내든 게 곧 음란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음란을 버려라. 이것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당시 1세기 대부분의 바울 시대 도시에서의 음란은 신전 중심, 결국 우상, 이방신을 섬김의 결과로 증명되는, 결과로 확인되는, 아, 나는 이 신을 섬겨라고 확증되는 마지막 행위가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음란이었기 때문에, 결국 음란을 버리라 이 말은 십계명에서 전반부인 하나님을 섬겨라. 제대로 섬겨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게으름의 문제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이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확한 어떤 정의할 수 있는 그룹은 아니고 왜 그들이 게으르게 됐는지 여러 가지 구구한 설들이 있지만 여튼 그들이 게으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의 이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생명을 파괴하지 말고 생명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거룩한 코드에 연결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이 성품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 시간에 데살로니가 지리적인 어떤 도시적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후에 15장 20절을 보면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무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들어와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할례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철저하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형제로 품지 못하니까 그 할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품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받고 들어와라. 그러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례로 예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려요.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결정 내리는 것이 바로 20절에 나와서 결정문이 편지가 되어 이방 도처의 교회들에 뿌려지면서 그것을 읽게 하죠. 그 중에 가장 보면은 그 서두가 이래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이죠.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버려라. 할례는 하지 말되, 할례는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예수 믿었다면 이방인들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버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밀접한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6장 16절에도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몸을 죄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과 이방 우상의 신과 그 신의 내 몸을 내어줌으로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것, 우상과 하나 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하나 되어라. 나의 성품을 담아라.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 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철저하게 이전에 있는 신을 버리고 돌아섰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자로 돌아섰다. 그게 증거죠. 게으름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으름은 의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 네 번씩이나 이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게으르게 되었나?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좀 지지않는 주장은 뭐냐면 바울이 종말을 가르쳤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종말이 지금 와 곧 올 줄 알고 예수님의 종말이 곧 오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게으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게으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생명으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됨으로써 도리어 남에게 기생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에게로부터 유익만을 취하고 어떤 신학적인 이유로 종말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명분 삼아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꼬집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얻어진 건데 그것이 끝인 줄 알고 해야 될 거룩함의 사명을 내려놓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팔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예가 있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 종말을 스스로 맞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은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유익하는 일에 내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거는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유익하게 하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 형제 사랑은 서로 의무를 책임을 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는 관계적인 구체적인 성품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무질서한 모습으로 게으르게 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는 것을 너무도 방해해요. 그래서 파괴해요.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힘들게 해요. 재밌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게으른 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만 만드는 영어로 표현하면 비지 한 단어예요. 비지 바디. 재밌죠? 몸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일거리만 만드는 생명을 유익하게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생명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게으른 자들,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을 성품으로 담아내는 정말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하나는 음행, 성적 문제고 하나는 게으름의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바울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던지는 권면. 그것은 음행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라. 단순한 도덕적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 유익하는 거룩을 담아내는 크리스찬의 성품을 방해하는 그 게으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차분하게 먼지 일으키지 말고 차분하게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말고 열심히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이유는 마지막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열심히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의 이유가 12절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다른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너희의 일상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이 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걸 또 다시 번역을 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경할 만한 독립,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귀감되고 누구에게도 피해 입히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그의 의존의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얻으며 동료 성도들에게는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동료 성도들의 짐을 지니는 넉넉함.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함으로의.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분의 변화를 초월해서 그냥 평생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묻어나는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너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좀 더 오늘날식으로 하나님 섬길래?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길래? 그것이 돈이 되었든 우리의 건강이 되었든 세상적인 가치가 되었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에요. 두 번째, 너 사람들을 유익하는 존재가 될래? 사람들의 짐이 될래?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교회에서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교회에 목적하는 그 가치에 유익하도록 쓰임을 받을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래서 아, 저 사람 했을 때 성품 이퀄 거룩하다, 참 순결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단어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고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것을 아예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곧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던 바라.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내가 딱 올라가서 그냥 거머쥐어서 더 이상 나는 어떤 것 할 필요 없이 그것이 나의 온 몸에 성품으로 박혀서 어떤 그 수준에 이르러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이 아닌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더욱 많이 힘써서 끝까지 점점 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시간과 수준과 또 방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의 이 거룩함의 모습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섬길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담아낼래? 라고 하는 중요한 두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서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슴속에 두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담아 그것을 목적하며 점점 자라가는 것에 열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했던 것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아닌 오늘 이곳에 세워진 헬리팩스 한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를 포기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질서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열심내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